BOA 세계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오늘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정부와 현대아산은 28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금강산 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남한 정부는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관광 사업자가 동행할 것임을 통지했다면서 현대아산은 당국 대표단과 동행해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시한을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위장은 27개 EU 회원국 대사들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문서로 이를 공식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날 트위터에 발표했습니다. 기존 브렉시트 시한은 오는 10월 31일입니다.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최근 EU와 합의한 브렉시트 방안을 자국 의회가 인준해주지 않자 시한 연장을 EU 측에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영국은 이미 올해 3월과 4월에도 브렉시트 시한을 한 차례씩 연장했습니다. 시한을 연장한 뒤에도 영국 의회가 끝내 브렉시트 합의안을 인준하지 않으면 영국은 합의안 없이 EU를 탈퇴해야 합니다. 존슨 총리는 이번에 다시 시한이 연장되면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는 계획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4중전회가 오늘 베이징에서 시작됐습니다. 4중전회는 중국 공산당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2월 3중전회 이후 20개월 만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중앙정치국을 대표해 업무 보고를 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견지와 완벽화,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 추진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에 관해 설명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오늘 회의에서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침체 문제와 홍콩 사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 3분기 6% 성장에 그쳤습니다. 또 홍콩에서는 21주째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IS의 2인자가 어제 미군 작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 쿠르드반군이 주도하는 시리아 민주군 SDF 측은 SDF 도움을 받아 미군이 IS 대변인인 아부 하산을 알 무하지리를 제거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전날 미군 특수부대는 별도 작전을 통해 시리아 안에 숨어있던 IS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를 제거한 바 있었습니다. 알 바그다디는 미군에 쫓기자 자녀들과 함께 자폭했습니다. 미군은 DNA 감식을 통해 알 바그다디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미국 동맹국들은 알 바그다디 사망을 환영하면서도 IS가 여전히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핵개발과 관련해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무누신 장관은 오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압박이 효과가 있었고 지금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간 미국 측에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 대표단과 실무 오찬을 함께 했을 때 이스라엘 측이 미국이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훈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금강산 관광 관련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핵무기와 핵위협국이라고 미국의 전직 국방관리가 주장했습니다. 이 시간 북한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까지만 이어집니다. 내일과 모레는 맑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면서 문서 교환을 통한 협의를 통보했던 북한이 당국 간 실무회담에 응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28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측 시설 철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의 이날 정례 브리핑입니다.
정부와 현대 아산은 10월 28일 즉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 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하였습니다.
통일부는 통지문에서 북측이 제기한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이상민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현대아산은 당국 대표단과 동행해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협의를 통한 합리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실무회담의 시기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이상민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통지문은 정부와 현대아산이 각각 북측에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실무회담을 통해 북한이 제시한 시설 철거 문제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 문제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실무회담에 응할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 간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길 바란다면서 문서 교환 방식의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당국자 간 직접 대면 없이 문서를 통해 시설 철거와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일단 대북 통지문을 보냈기 때문에 북측의 반응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며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제안과 관련해 국제 정세와 환경, 남북 간 협의와 남북 관계 진전,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고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금강산 지역은 관광지역으로서의 공간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 이렇게 세 개의 기능적인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며 창의적 해법도 이런 세 가지 기능적 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출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74차 유엔 총회에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결의안들이 제출됐습니다. 오는 30일에는 북한 인권 결의안도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결의안 3건이 발의됐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한국, 일본 등 63개국이 공동 제안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권고 결의안은 북한이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위반하며 진행한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6자회담 등 평화적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등 그 같은 목적을 위한 모든 대화와 노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와 핀란드, 스페인 등 26개국이 공동 제안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행동과 미래지향 대화 결의안도 모든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최근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기준 등 핵확산 금지조약 NPT의 전면 이행에 조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태국 등 12개국이 공동 제안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은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와 논의를 고무적으로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의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핵확산 금지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다음 달 초에 이 결의안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12월에는 유엔총회가 본회의를 열어 제1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유엔총회는 지난해에도 표결을 통해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결의안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 등 세 건의 북핵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In favor 162, against 4, abstentions 23. Draft resolution 30.
또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결의안 작성을 맡은 유럽연합은 최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오는 30일에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만큼 올해 결의안 초안 내용도 지난해 결의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결의안은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11월 중순에 결의안이 제3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2월에는 유엔총회가 본회의를 열어 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불안정한 핵위협국이라고 미국의 전직 국방관리가 주장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핵역량 강화에 주춤한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핵역량 증대에 집중해왔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토마스 에어하드 전 미 국방부 특별보좌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고도로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한 핵 위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2020년 미국 국방력 지수의 공동저자인 에어하드 전 보좌관은 25일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이런 배경엔 냉전 종식 후 미국이 핵 군비 경쟁에서 물러나 있었던 탓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를 거두면서 핵무기는 과거의 산물로 여겨졌고 미국은 승리주의에 빠졌다는 설명입니다. 에어하드 전 보좌관은 미국이 그러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는 핵 억제력을 자국의 국력을 최고 수준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핵 역량 증대에 매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적국들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핵 역량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to consider what our adversaries think of that. And they think it's absolutely foundational. So we should be thinking about it at the very least from a competitive.
러시아는 자국의 핵 역량과 미국의 핵 역량이 두 나라 관계에 절대적인 기초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에어하드 전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적국이라는 것은 자신이 정의 내린 게 아니라면서 그 나라들의 국방 문서만 봐도 그걸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Read their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and their national security documents and were pointedly identified as their enemies. So let's call Russia and China self-identified.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놓았지만 미국은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에어하드 전 보좌관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벌이는 경쟁은 정치 사상을 둘러싼 경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정부 관리들은 정치 사상에 있어서 미국이 자국의 문화를 관통하고 정치 제도를 흔들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해왔다는 겁니다. 에어하드 전 보좌관은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각각 자국의 정치적 환경의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She are both they're products of their domestic political environment. They're both ingenious in their own authoritarian ways.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각자 자기만의 권위주의적 방식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고 러시아와 중국의 국내 정치 제도는 미국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지적입니다. 에어하드 전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에서 핵무기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백마 행보 이후 연일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물러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1월 중에 미북 실무 협상 재개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새로운 길, 즉 핵보유국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는 지난 16일 나왔습니다. 이날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눈이 내린 백두산을 달리는 모습을 공개하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미국을 위수로 하는 반공화국 적대 세력들이 우리민 앞에 강요해온 고통은 우리민의 분노로 변했다고 하시면서
이날 백두산 백마 행보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노동당 조직지도부 조용원 부부장,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 단장, 그리고 유진, 당 군수공업부장 등 10여 명이 수행했습니다. 백두산과 백마는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부터 내려오는 백두 혈통의 상징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 백마에 오른 모습을 자주 연출했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공식 직권 후 백마 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매체도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을 백두영장의 준마 행군길로 치켜세우며 절대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일면 사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 타고 백두산을 등정한 데 대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신념의 선언이라고 선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백두산을 김일성 주석의 항일 무장투쟁 지역으로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고향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에도 중대한 결단을 앞두고 백두산을 찾는 장면을 연출하곤 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미국과 남한과의 대화에 앞서 백두산에 올랐고 고모 부인 장성택을 채용하기 전인 2013년 2월에도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백두산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16일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 현장을 둘러봤고 18일에는 함경북도 경성군 온실 농장을 시찰했습니다. 이어 23일 강원도 금강산을 방문해 한국이 건설한 호텔과 식당 등 관광시설이 보기 싫다며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다시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런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이번 금강산 시찰에는 부인 리설주 씨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이 수행했습니다. 미북 협상을 총괄하는 최선희 제1부상이 김 위원장의 금강산 현지 지도에 나타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는 미국에 대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허용하라는 뜻이라고 한국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분석했습니다.
결국 금강산 관광 자체야 뭐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그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이 막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미국을 향한 불만도 같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전문가들은 백두산, 삼지연,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대내용과 대외용 두 가지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이번 현지 지도가 던지는 메시지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을 수 있으니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북한은 2016년부터 시작된 국제사회 고강도 대북 제재로 심각한 에너지난, 외화난, 물자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내비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친북단체인 총룡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지난 12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이 미국의 요충지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신문은 20일 핵무력이 민족자존이라며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기적적 승리가 이룩된 주체 106년 11월의 그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17년 11월 29일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인 화성 15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날로 북한은 이때가 핵무력을 완성한 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흘리며 미국을 압박하는 한편 마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종의 제의를 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북한과 관련해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어느 시점에 중요한 재건이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It's a very interesting information on North Korea. A lot of things are going on. And it's going to be a major rebuild at a certain point.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마크에서 미북 간 접촉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재건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he is just going back to his same playbook and dangling, you know, the prospect of economic pressure.
북한의 거듭된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물러날 뜻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정책 사령탑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22일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한 기존의 방식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에 서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24일에는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고문 명의로 담화를 냈습니다. 김계관 고문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을 강조하며 연말까지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의 친분 관계 기초에 조미 사이에 가로놓인 모든 장애물 좋은 방향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담화는 양국 최고 지도자가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하자는 사실상의 정상회담 제의라고 미국의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North Koreans had preferred to meet directly with Trump because they believe that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이 11월께 실무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추가 실무 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 등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먼저 실무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문성목 통일센터장은 말했습니다.
뭐 미국과 북한이 실무 접촉을 한 번 더 간다고 해서 어느 한쪽에 손해가 간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사실 다급한 건 전 북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을 앞두고 뭔가 성과를 극대화하고 싶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에게 열린 기회의 창이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2020년 대통령 선거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따라서 11월과 12월에 실무협상과 미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관광단지 시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광산업이 북한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내기는 힘들지만 이를 통한 부수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25일 김정은 위원장의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시찰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 단계에 이른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선 23일과 16일에도 금강산 관광단지와 삼지연 관광단지를 방문하는 등 최근 잇따라 관광지구를 찾았습니다. 양덕군 온천관광지구와 강원도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삼지연군 관광단지는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국책사업입니다. 김 위원장이 이 가운데 두 곳을 잇따라 방문한 것은 북한이 관광산업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영국 킹스컬리지의 테오 클레망 박사는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관광산업 집중에 대해 북한이 제재 국면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북한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t's hard to know for sure if more and more tourists are going to come in more remote places of the DPR.
북한의 먼 관광지까지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지 확실하지 않으며 관광 자체가 북한의 경제를 전면적으로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레망 박사는 그러면서 북한의 관광단지 개발은 국제사회에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t's also a very strong signal that is sen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aying that even given the current sanction regime, which is very severe on the DPRK, the DPRK is still able.
강한 대북 제재 속에서도 고급 리조트에 투자할 수 있는 많은 돈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매우 강한 신호라는 설명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북한이 정상 국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세계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지지를 다각화하는 것이 북한이 장기적으로 바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외부의 압박을 줄이는 정치적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보다 효과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산업체계를 구축할 투자 유치가 있어야 하지만 유엔의 제재로 현재 수준에서 더 발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오특성입니다.
북한의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북한의 주요 10개 교역국과의 무역도 9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무역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외환화는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대북 제재가 시작되기 전인 2015년 북한의 전체 수출액은 31억 달러였습니다. 2011년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 30억 달러를 넘긴 이후 2015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한 북한은 2016년 30억 달러 선이 무너진 뒤 급기야 지난해에는 3억 3천만 달러라는 초라한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이 제재 품목에 대한 수입을 중단했고 결국 북한의 수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나 BOA가 국제무역센터의 수출입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중국이 아닌 북한의 주요 10대 교역국들도 대북 수입을 큰 폭으로 줄이면서 북한의 전체 수출액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북한이 가장 많은 물품을 수출한 나라는 인도였고 이어 파키스탄과 앙골라, 부르키나파소, 타이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등의 순이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9,900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사들였는데 약 3년 뒤인 2018년 이 액수는 484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또 4,500만 달러의 북한 물품이 수출됐던 파키스탄은 730만 달러로 4,300만 달러의 앙골라도 276만 달러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2015년 북한의 10대 수출국 중 교역을 줄이지 않은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특히 타이완과 멕시코의 경우 북한 물품에 대한 수입액을 0으로 기록하며 북한과의 무역이 전면 중단된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부문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북한이 중국 다음으로 수입을 많이 한 나라는 인도와 러시아, 태국, 필리핀, 우크라이나 순이었는데 이들 나라로부터의 수입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인도로부터의 수입액은 1억 1천만 달러에서 3,100만 달러로, 러시아는 7,800만 달러에서 3,200만 달러로 내려앉았습니다. 또 각각 7천만 달러와 5천만 달러의 물품을 북한에 수출했던 태국과 필리핀은 이 액수를 82만 달러와 0달러로 줄였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 기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을 다른 나라만큼 큰 폭으로 줄이지 않아 전체적인 북한 수입의 대중국 의존 비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전체 북한 수입액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95.5%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BOE는 이 같은 분위기와 맞물려 지난해 북한의 누적 대중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인 20억 달러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나라들이 포함된 북한의 전체 무역 적자 총액은 19억 9천만 달러로 집계돼 이 역시 17년 만에 가장 높은 액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10대 교역국을 통한 수출이 크게 줄어들고 동시에 무역 적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북한의 외환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물론 비공식 무역과 관광, 서비스 등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최소한 공식 무역을 통한 외화 수입은 과거에 비해 연간 10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북한 경제는 머지않아 달러 부족 현상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anctions are mostly levied against North Korean exports and they've been crippled especially to China. So North Korea now.
브라운 교수는 제재가 북한의 수출에 가장 큰 타격을 입혔고 이로 인해 중국은 물론 전 세계로 향하는 북한의 수출이 매우 작은 규모로 줄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내부에 있는 달러를 소비하며 견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달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시점이 되면 수입 규모를 줄이고 자체 화폐를 추가 발행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 연관이 있는 사이버 공격 단체가 모바일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C를 공격하는 기존 해킹에 비해서 보안이 취약한 모바일 해킹 위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지난 10년 가까이 모바일 분야 사이버 공격을 펼쳐왔다고 캐나다의 컴퓨터 운용체계와 휴대전화 제조기업인 블랙베리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블랙베리 사일런스가 밝혔습니다. 블랙베리 사일런스가 최근 공개한 모바일 머레어와 APT 스파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모바일 분야에서 라자루스와 스카크로프트라는 이름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사이버 공격 단체를 운영하며 정보를 탈취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 이후 북한의 해킹 방법과 특성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추적과 탐지, 연구가 강화되자 북한이 본격적으로 모바일 해킹을 확대, 강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은 대부분 한국 정치, 안보, 언론 분야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탈취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미국 휴대전화 제조기업인 애플사의 시스템 보안 업체도 북한 해킹 조직에 유사한 모바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라자루스로 의심되는 해킹 조직이 악성 코드를 심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암호화폐 회사로 위장해 유포하고 암호화폐 이용 고객과 관계자의 정보를 빼돌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So what the attackers did was first create a fake cryptocurrency trading company with, you know, a fake website, made it look fully legitimate.
블랙베리 사일런스의 이번 보고서는 특히 스카크로프트라는 북한 해킹 조직의 모바일 해킹 활동에 주목했습니다. 스카크로프트는 2012년부터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북한의 사이버 해킹 조직으로 데스크탑 컴퓨터를 주로 공격하는 일반적인 북한 해킹 조직과 달리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블루투스 연결 장비 등 이동식 컴퓨터 장치의 모바일 환경을 공격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스카크로프트는 라자루스나 히든 코브라보다 서방 세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을 적극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전 주체가 자신의 정체를 위장하는 가짜 깃발 작전을 수행해 북한의 다른 유명 해킹 조직이나 전혀 다른 나라의 해킹 단체로 보이게 포장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또 스카크로프트가 수행한 가짜 깃발 작전은 기존 북한 해킹 그룹과 공격 대상은 비슷하지만 사용하는 도구와 기법, 과정이 전혀 다른 형태여서 공격 주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파일 공유 사이트의 동일 계정에서 일반 컴퓨터 악성 코드와 모바일 머레어가 동시에 유포되는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를 토대로 모바일 해킹을 담당하는 스카크로프트가 기존 북한 해킹 조직의 뒤에 숨어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며 활동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북한을 비롯한 중국, 이란의 해킹 조직들이 모바일 해킹 공격에 눈을 돌리는 것은 달라진 인터넷 이용 환경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모바일 기기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동식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용자가 저장해둔 민감한 정보의 주체가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릭 코넬리우스 블랙베리 사일런스 최고 기술 책임자는 모바일 해킹 공격이 과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을 탐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보안 해법이 아직 없어 모바일 사용자들은 해킹 조직의 손쉬운 목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이죠?
네,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 지도자 아부 군사작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좌파 성향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후보가 승리했고요. 이로써 남미 국가 아르헨티나는 4년 만에 우파에서 좌파로 다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에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증인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죠.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 지도자 사망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미군 특수부대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주요 매체들은 일면 머릿기사로 미국의 군사작전의 배경과 관련 기사들을 일제히 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이번 작전에 붙인 이름도 공개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바그다드 체포작전 이름은 케일라 뮬러였습니다. 네. 이 사람 이름인데요. 케일라 뮬러 씨는 국제구호단체에 소속돼서 시리아 난민들을 돕다가 지난 2013년 IS에 납치돼 희생된 미국 여성 인권운동가인데요. 네. 18개월간 인질로 붙잡혀 있으면서 알바그다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를 개정할 것을 강요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알바그다디의 사망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오전 중대 성명을 발표할 거라고 공지했는데요. 네. 예, 백악관 성명은 AP, CNN 등 주요 매체들이 26일 저녁 소식통을 인용해 알바그다드 사망 소식을 속보로 전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알바그다드 사망 소식을 발표할 거란 관측은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어젯밤 세계 제1의 테러리스트 아부 바르크 알바그다디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웠다면서 IS를 만든 알바그다디를 체포하는 일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였으며 미군 특수부대가 기습작전을 통해서 알바그다디 제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알바그다디의 사망 직전의 모습도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했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요. 알바그다디가 이라크 서북부 이들리브 지방의 한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 네. 이 군견들에 쫓겨서 지하철 터널 끝 막다른 곳까지 몰리자 입고 있던 자살폭탄 조끼를 터뜨려 자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알바그다드가 자폭해 죽기 직전까지 울부짖고 비명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또 알바그다디와 있던 3명의 어린이도 함께 사망했으며 알바그다드 은신처에 있던 다른 11명의 어린이들은 안전하게 옮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미국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 알 바그다디를 추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기습 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예, 알바그다디의 최측근이 미국 정보 당국에 알바그다디에 대한 고급 정보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체들마다 측근의 이름은 조금씩 다른데요.
예.
지난 여름 체포한 알바그다디의 부인 중 한 명과 연락책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알바그다디의 은신처와 이동 방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미국은 5년 넘게 알바그다디를 추적해 왔는데요. 그 사이에 몇 번 알바그다디가 미군의 군사작전에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건재함을 과시해 왔습니다.
네. 자, IS의 지도자였던 알바그다디.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라크 사람인데요.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9.11 테러를 일으켰던 세계적인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이라크 내 한 분파로 활동하다가 세력을 키워서
네.
지난 2014년 시리아 중북부 도시 라카를 수도로 삼고 IS의 국가 수립을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네.
이 IS는 특히 미국인, 일본인 등 외국인들을 마구잡이 납치해서 참수하는 모습을 전 세계 동영상으로 공개하면서 충격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숙법을 일삼은 악명 높은 테러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 지역에서 IS 격퇴전에 나서게 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IS가 시리아 라카에 이어서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까지 점령하면서 세력을 넓혀가자 결국 미국의 주도하에 영국, 프랑스 등이 연합해서 IS 격퇴전에 나섰고요.
네.
이 과정에서 지금 터키와 시리아 국경 분쟁의 빌미가 되고 있는 쿠르드족이 민병대를 조직해서 IS 격퇴 전에 동참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IS 세력이 완전히 격퇴됐다.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배치한 미군 철수를 또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와 군에서는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하면 IS가 다시 세력을 결집해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고요.
그랬죠.
미국 정가에서도 안보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 특수부대가 IS 지도자 알바그다디 제거에 전격 성공하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다소 부담을 덜게 됐다는 관측입니다.
네. 자, 알바그다디는 사망했지만 그래도 IS 조직은 또 다른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IS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IS 2인자로 알려진 아부 하살 알무하지르를 쿠르드족이 주축이 되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이 미군과 함께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한편 로이터 통신 등 일부 매체들은요, IS의 새로운 지도자로 과거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에서 장교로 복무했던 압둘라 카르다시라는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시리아 쿠르드족은 알바그다디의 죽음으로 잠자고 있던 IS 점조직들의 보복 공격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남미 아르헨티나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당선자 이름이 나왔네요.
네, 27일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 좌파 성향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후보가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대통령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네.
페르난데스 후보는 개표가 98%가량 진행된 28일 현재 48% 넘는 득표로 승리에 필요한 안정권인 45%를 일찌감치 넘겼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마크리 대통령의 득표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중도 우파 연합의 후보로 연임에 나선 마크리 대통령 40.4%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아르헨티나 대선 규정상 1차 투표에서 4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결선 없이 당선이 확정되기 때문에
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페르난데스 후보의 승리는 뭐 기정사실입니다.
네. 현직 그 마크리 대통령도 패배를 인정을 했습니까?
네, 27일 밤 일찌감치 패배를 시인하면서 페르난데스 후보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네.
마크리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르헨티나 국민의 안정을 가져다 줄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새 대통령 당선자인 페르난데스 후보의 공식 취임만 남은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페르난데스 당선인은 오는 12월 10일 취임해서 앞으로 4년간 아르헨티나를 이끌게 됩니다.
예.
페르난데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에 지지자들에게요.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아르헨티나인들의 고통을 멈추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돌아왔고 더 나아질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네, 우리는 돌아왔다. 정권교체 성공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는 80%가 넘는 투표율을 보이는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는데요.
예.
아르헨티나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중도 우파 성향의 현직 대통령 대신 중도 좌파 정의당 후보로 출마한 페르난데스 후보를 선택한 겁니다.
네. 이렇게 좌파 정부가 승리한 요인도 좀 짚어봐야겠죠?
네, 경제적 요인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아르헨티나 국민은 4년 전에 친시장주의인 마크리 대통령을 뽑았는데요. 하지만 마크리 정권 하에서 오히려 경제가 악화한 데다가 긴축 정책에 따른 피로감이 쌓이면서 다시 좌파 정권을 택했다는 관측입니다.
네.
현재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으로 국가 부도 사태에서는 벗어났지만 긴축 정책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의 빈곤율이 최근 35%까지 치솟았고 시설업료 실업률도 10%를 넘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아르헨티나를 이끌게 된 대통령 당선인이죠. 페르난데스. 어떤 인물인지 잠시 짚어보죠.
네, 1959년생으로 올해 60살인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변호사 겸 법학 교수 출신입니다. 키르치네스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에 출석할 전망이라는 소식이네요.
네, 애덤 슈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볼튼 전 보좌관을 가리켜서 탄핵 조사에 매우 중요한 증인이라면서 의회 출석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27일 ABC 디스위크에 출연해 밝힌 내용인데요. 이 볼튼 전 보좌관이 주요 외교 현안을 결정하는 백악관 회의에 직접 참석했고 관련 정보들은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와서 증언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볼튼 전 보좌관 관이 매우 중요한 증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중요한 증언을 해달라는 그 기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볼튼 전 보좌관은 재임 중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탄핵 조사에 출석한 증인들이 이 같은 내용을 잇따라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그런 입장에 대해 본인 이야기를 직접 듣는다면 우크라이나 추문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민주당에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튼 전 보좌관이 우크라이나 압박에 반대했다 이렇게 증언한 인물들이 다는 건데 누군가요?
예,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고문이 대표적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를 조사하라고 우크라이나 측을 압박한 것을 두고 마약 거래라고 볼튼 당시 보좌관이 맹비난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볼튼 보좌관이 백악관에 있을 당시 내부에서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사를 요청한 하면서 개인 변호인인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를 실무 교섭 대상자로 지정했는데요.
네.
볼튼 보좌관은 줄리아니 변호사가 모두를 날려버릴 수류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국내 정치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폭발력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볼튼 당시 보좌관은 힐 당시 고문에게 이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볼튼 전 보좌관이 의회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이 지난달 백악관을 나온 뒤에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해왔는데요.
네.
이 사임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조사를 크게 진전시킬 증언을 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예, 그 사임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 이 부분 좀 짚어볼까요?
예, 볼튼 전 보좌관이 스스로 사의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해임한 거라고 주장하면서 양측이 네. 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여러 차례 볼튼 전 보좌관이 재임 중 나쁜 정책을 펼쳤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볼튼 전 보좌관이 나쁜 정책을 펼쳤다. 어떤 내용의 비판이죠?
네, 대표적인 게 이 북한 문제인데요. 볼튼 전 보좌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리비아 모델을 거론한 것이 큰 잘못이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했습니다.
그랬죠?
이 밖에도 이란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전 보좌관 간의 이견이 많았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볼턴 전 보좌관이 탄핵 조사에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에 몰 수 있을 거란 얘기가 많은데요. 반면 소극적으로 발언하는데 그칠 거란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자, 볼튼 전 보좌관이 정말 조만간 의회 증언석에 앉게 되는 걸까요?
아, 그건 확실치 않은데요. 구체적인 출석 시점은 밝히지 않겠다라고 슈퍼 위원장이 27일 ABC 방송에 말했는데요.
예.
이 백악관 측이 의회의 조사 업무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표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절차 어떻게 됩니까?
주요 증인 신문이 계속됩니다. 이 볼튼 전 보좌관과 함께 백악관 국가안전보장위원회에서 일했던 찰스 쿠퍼맨 전 부보좌관이 28일 출석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하원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법원이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지난주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28일 아침까지 판정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 쿠퍼맨 전 부보좌관 측 변호인은 법원 결정 없이는 증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남의 양더, 자강도의 중간강계 지역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고 평남 지역은 북서풍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7도, 낮 최고 13도입니다. 양덕 아침 최저 3도, 낮에는 12도. 남포 아침에는 8도, 낮에 14도. 신의주도 아침에는 4도, 낮 기온은 14도입니다. 중강 아침 최저 1도, 낮에는 12도. 강계 아침 최저 1도, 낮 기온은 11도로 쌀쌀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맑겠습니다. 북서풍이 약간 강하게 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9도, 낮 최고 16도. 개성 아침 최저 8도, 낮에는 17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7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양강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북도 북부지역, 청진과 운기 선봉, 양강도 지역은 오전에만 구름이 좀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5도, 낮 최고 17도. 원산 아침 기온 9도, 낮에는 17도입니다. 청진도 아침에는 6도,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고 성진 김책 지역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18도. 계산 아침 최저 0도입니다. 낮 최고 6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동해상 오전에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맑다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10월 28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후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뷰어의 마감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오늘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정부와 현대아산은 10월 28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 국제관광구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며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임을 통지했다면서 현대아산은 당국 대표단과 동행해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시한을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위장은 27개 EU 회원국 대사들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문서로 이를 공식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날 트위터에 발표했습니다. 기존 브렉시트 시한은 오는 10월 31일입니다.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최근 EU와 합의한 브렉시트 방안을 자국 의회가 인준해 주지 않자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EU 측에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영국은 이미 올해 3월과 4월에도 브렉시트 시한을 한 차례씩 연장했습니다. 시한을 연장한 뒤에도 영국 의회가 끝내 브렉시트 합의안을 인준하지 않으면 영국은 합의안 없이 EU를 탈퇴해야 합니다. 존슨 총리는 이번에 다시 시한이 연장되면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정부가 수도 바그다드에 오늘 자정부로 통행 금지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라크 국영 TV 방송은 바그다드 작전사령부를 인용해 별도 발표가 있을 때까지 통행 금지령이 유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 군경은 오늘도 거리로 나선 학생 시위대에게 추루탄을 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와 남부 도시들에서는 이달 초부터 높은 실업률과 전기 수도 등 극심한 공공서비스 부족, 지역관리들의 부정부패와 빈부격차 심화 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시아파가 많이 거주하는 남부지역에서는 극심한 민생고로 정부 정책에 분노한 젊은이들이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위로 이라크에서는 지금까지 약 240명이 숨졌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시위가 아니라 혁명이 필요하다면서 아델 압둘 마흐디 총리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IS의 2인자가 어제 미군 작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 쿠르드 반군이 주도하는 시리아 민주군 SDF 측은 SDF 도움을 받아 미군이 IS 대변인인 아부 하산 알 무하지리를 제거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전날 미군 특수부대는 별도 작전을 통해 시리아 안에 숨어있던 IS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를 제거한 바 있었습니다. 알 바그다디는 미군에 쫓기자 자녀들과 함께 자폭했습니다. 미군은 DNA 감식을 통해 알 바그다디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들은 알 바그다디 사망을 환영하면서도 IS가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핵개발과 관련해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무누신 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압박이 효과가 있었고 지금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 측에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 대포동과 실무오천을 함께 했을 때 이스라엘 측이 미국이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이란과 맺은 핵합의에서 2017년 단독으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구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000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